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간증할 때 나오는 그 학생이 있죠? 예, 그 학생이 어느 링컨 학교 학생인지 압니까? 예, 강릉 링컨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꼭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바보도 묻고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성경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 성경 4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백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개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개에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복습을 하고 또 넘어가야죠. 예, 어제는 무슨 이야기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어제 한 거 PPT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름은 연합을 방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니까 또 들으면 금방 기억이 나죠. 예. 요압의 오름이 이제 압살롬을 죽였는데 다윗이 오름이 무너진 이 압살롬과 연합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였는데 요압의 오름이 이제 압살롬을 죽여버렸다. 그다음 큰아들의 오름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의 오름이 탕자가 허랑방탕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연합을 아버지와 연합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장자가. 근데 형이 이제 큰아들이 와서 그 연합을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합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속에 가는데 이 압살롬은 형 이제 요압을 먼저 만나는 바람에 다윗을 먼저 만났다면은 다윗과 연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연합을 깨뜨린 것이 요압의 오름이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순종과 복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순종하는 신앙과 이제 복종하는 신앙이 있는데 이 오름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단계가 이제 이 복종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이 복종하는 이 신앙의 단계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오름인데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한 시간 동안 풀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또 우리 인간의 이제 머리로 이제 납득이 가는 그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한 요셉의 청지기 같은 경우에 요셉이 하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을 했습니다. 요셉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미쳐서 요셉이 언잔을 집어넣으라 해서 집을 뻔히 알지만은 그들을 도둑놈이라고 몰아서 잡아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복종되었을 때 요셉의 뜻을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펼쳐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오름이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령한 단계의 이 복종하는 삶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제 오름입니다. 옛날에 두 집안이 있었는데 한쪽 집안은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이제 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쪽 집안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친구였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도 보다시피 자네 집안은 뭐든지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안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자네한테 그 비결을 좀 배워도 되겠느냐고. 아, 그야 물론이지 얼마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 자네 집이 왜 안 되는지 먼저 자네 집부터 가보자 이제. 가서 이 안 되는 집안에도 이제 아들들이 있고 잘 되는 집안에도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안 되는 집안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안 되는 집 그 집안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겠다면서 지금부터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자네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 뭐라고 할까요? 아들들 보고 사다리를 하나 가져와라고 해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가서 사다리를 가져와라.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그걸 이제는 지붕에 걸쳐놓아라 해라. 또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아들들에게 그 소를 지붕에 올려라고 해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잘 되는 집안에 이제 친구가 시키니까 그대로 해봤습니다. 얘들아 이제 소를 끌고 온 소를 지붕에 올려라 하니까 아들들이 아이고 아버지 말이 되어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소를 어떻게 지붕에 올립니까? 이 소를 올린다고 이 사다리를 타고 소가 올라갑니까? 이 안 되는 집안의 아들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따르죠. 그러고는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아까 그 친구 집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다리를 가져와라.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놓아라. 외양간에 가 소를 가져와라. 그 다음에 소를 지붕에 올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소를 지붕에 올려라 하니까 그 소를 끌고 와서 지붕에 올리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용을 용을 쓰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못 올리죠. 소를 지붕에 어떻게 올려요. 이제 됐다 그만해라 하니까 아들들이 땀을 뻘뻘 흘리다가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자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다른 점이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이 순종과 복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면 따를 수 있지만은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 안 되는 집안의 아들들은 뭐가 안 되냐면은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의 아들들은 정말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복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단계를 나누어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첫 번째 신앙을 하려면은 이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처음부터 이게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 소견에 이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이제 오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이제 사사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사람들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가서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아,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또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물질로도 주님을 섬기고 삶도 드리고 인생도 드리고 젊음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예,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야,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준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순종을 배웠을 때 이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단계 너머에 더 영적인 세계로, 더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복종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자, 이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따르는 이 삶이 복종하는 삶입니다. 자, 이 단계까지 와야 이제 신앙을 제대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오름이라는 것이 이 복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름입니다. 내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내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제 이 영역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은 또 내 마음도 안 일어나지만은 복종하는 이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옳음인데,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불신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갖고 있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복종하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자기 마음에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마음이 일어나서 섬기는 것까지는 했는데 어느 날 사단이 그 마음에 오름을 딱 넣어주면 이 오름은 뭘 낳는다고 했습니까? 불신을 낳게 돼 있어요. 이 불신은 뭘 또 불러오느냐? 대적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또 봤을 때 야, 저 사람 저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살아왔고 자기 삶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작정도 하고 예배당 짓는 일을 위해서 크게 헌금도 하고 예배당을 지을 때 봉사도 하고 희생도 다 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대적한다든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대적한다든지 교회를 비난하다든지 불신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 딱 가보면은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왔지 복종하는 이 신앙의 영역에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이 복종하는 이 신앙의 영역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걸 이제 배우지 못했을 때 결국은 이제 사단이 그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고 내가 그동안 주를 섬기고 주를 위했다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마음에 더 큰 오름으로 작용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대적할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배워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가다가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대적하는 길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저 복종을 배워서 더 신령한 세계,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를 입으며 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10년, 20년 신앙하다가 저렇게 교회 떠나보니까 말짱황인데 나도 그러면 교회 안 떠날 자신은 없는데 나도 그럼 중간에 떠나보면 어떡하나.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 복종하는 신앙의 단계를 배우지 못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희생하고 살아왔던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순종하는 이 삶을 배워서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복종하는 신앙이 있구나. 내가 이걸 제대로 배워야 내가 온전한 신앙이 되구나. 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신앙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된다 말입니다. 제가 이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 어떤 신앙의 길에 이제 이 복종의 단계에 와서 보면은 굉장히 서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배우지 않았는데 운전을 잘할까요? 그건 아니죠. 자전거는 자전거고 자동차는 자동차고 다르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순종의 어떤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순종을 잘 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은혜를 입고 또 쓰임도 받고 직분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복종하는 영역에 가서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서툰 걸 발견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쭉 이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더듬어서 이렇게 쭉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제 일이 하나 이렇게 떠올랐냐면은 이제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제일교회라는 지금은 이제 강남교회하고 이제 통합되어서 이제 강남교회로 이제 돼 있지만은 서울제일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서울에 이제 대선도 집회를 앞두고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를 내고 크게 이제 대선도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야, 어떻게 이 대중도 집회를 이걸 좀 광고를 이 서울 시민들에게 다 알릴 수 있을까 하라고 생각하다가 뭘 생각했냐면은 여러분 과일 장사들이 생선 장사들이 트럭에다가 방송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 방송 그 스피커 장치 달아가지고 이제 방송하고 다니죠, 그죠? 그걸 이제 그거는 조그만한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동네 그 조금만 들 좀 크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큰 걸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그 소리가 계속 그 사람이 마이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녹음된 소리가 계속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복기라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 반복기를 통해서 한번 녹음을 하면 그게 계속 이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장비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이제 방송 장치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 시간에 그 트럭을 이제 끌고 쫙 지나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버스 타려고 서 있는 사람, 길거리 사람, 이거 무슨 소리지? 얘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소리만 들리니까 이 광고 효과가 좀 떨어져. 그래서 뭘 만들어요? 거기다 탑을 세웠어요, 이제. 탑을 세워가지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이제. 이걸 방송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반복기를 통해서 집회 광고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에서는 박수 목사를 초청하여 제 사음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런 문구가 쭉 나가는데 귀에 이제 새겨지도록 이제 방송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한 달 동안 계속 광고하러 다니면 저희가 그때 이제 관악구하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동작구하고 구가 이제 담당할 전도하는 구 이제 구가 두 개였는데 서울은 한 구가 이제 뭐 몇십만씩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트럭 한 두 대 가지고 해서 한 이제 한쪽 구마다 하나씩 해서 다니면은 야, 이 구마다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박옥수 목사님은 이제 대전에 이제 계셨고 서울에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저희 교회 형제들이 연합 예배 왔다가 그 차를 끌고 서울역에 가서 한번 광고를 할 거라고 그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딱 사역자들 다 오고 와서 이제 그 차가 탁 오니까 사역자들이 다 보고 이야 이거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이건 누구 아이디어냐. 너무너무 좋다. 우리도 가면 당장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막 너무 좋다고 막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간식을 먹는데 형제들이 이제 그걸 서울역에 이제 끌고 와서 광고할 거라고 또 이제 탁 그걸 서울역에 가서 했으면 괜찮을 건데 미리서부터 털었어. 왜? 사역자님이 막 사역자님도 나 다 칭찬하고 좋다고 하니까 자랑할 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털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이제 멀리서 털었는데도 그게 간식 먹는 방 안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만 이게 무슨 소리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자랑스럽게 야 이번에 대중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탑차에다가 방송을 설치해서 광고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인상이 별로 이렇게 기뻐하는 인상이 아니에요. 신문에 막 TV 방송에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나갈 때였는데 야 이게 좀 품위가 좀 떨어진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같이 간식 먹고 앉아있는 사이, 그렇지 하니까, 예 하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 배신자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다고 하고 우리도 가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랬던 사람들이, 좀 품위가 떨어진다, 그렇지 하니까 또 다 예 하는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만 따르는 게 복종이란 말입니다. 이 복종하는데 익숙지 않은 거예요. 하, 이건 너무 좋은데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출근 시간에 이 차 한번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다 쳐다보고 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돌아가서 자, 우리 세계는 순종만 해야 됩니까? 복종도 해야 됩니까? 복종도 해야죠. 교회 돌아가서 철수, 형제들한테 철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들이 갑자기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또 철수하니까 이제 어안이 벙벙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 철수했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때 이제 늦둥이 아이를 낳은 형제님이 계셨는데 형제님 아이 잘 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 아이 잘 큽니다.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형제 뒤에 하는 말이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를 막 재워놨는데 장사는 차가 와서 방송 떠도 애 깨면 너무 짜증난대요. 이 형제는 전혀 뭐 그거 뭐 철거하고 말고 이 부분에 뭐 그걸 의식해서 그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님 내게 그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는 그 소리 한 10배쯤 크거든요. 그걸 막 이제 매일같이 동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 방송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이고, 제가 그걸 생각 아찔한 게 온 동네 애들 다 깨우겠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너무 짜증나겠죠? 우리는 우리 거니까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너무 짜증나고 품위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 또 다른 걸 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 교회가 이제 6층, 7층에 이제, 건물에 이렇게 있었는데 1층에 밑에 그 멀티비전 차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광고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가 이제 우리 예배당 밑에 와가지고 뭐 음악을 크게 틀어 떠드는데 제가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아이, 저 인간들 저거 뭐야? 왜 남의 집 앞에 와서 떠드는 거야? 우리는 그거보다 얼마나 크다고요? 한 10배쯤 큰 거예요. 우리는 우리 광고니까 지금 좋다 하고 있지. 그렇게 돌아다녔으면은 관악구 동작구 사람들 다 집회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 짜증나겠죠, 그죠? 예, 제가 그때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아,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만은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복종하는 삶에 있어서 너무 익숙지 않은 거예요. 자, 내가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순종하는 신앙의 길은 걸어왔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는 그때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저는 그 노래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구원은 받고 감사한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살리고 그 마음은 없었거든요.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처럼 나 역시도 이제 구원만 달랑받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제 그 길을 가다가 교회 와서 신앙을 배우면서 아, 이 순종하는 이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순종이 너무너무 복되구나. 자, 순종하는 신앙을 배워서 순종하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입고 또 교회로부터 쓰임도 받고 직분도 얻고 은혜를 입어 살아왔는데 자, 이제 그게 이제 그 신앙만 쭉 이어지면 복종해야 될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걸 쉽게 쉽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빌레몬이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레몬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제가 일부러 페이지를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찾는가 못 찾는가 보려고 지금 페이지를 이야기를 안 했어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건 아직 못 찾았다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안 넘기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펴놓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히브리스라는 성경 압니까? 예, 히브리스 성경 앞을 찾으시죠. 그럼 찾기가 쉬울 겁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 제가 왜 페이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보고 찾아보라고 했냐면은, 이 빌레몬은 성경 이제 장수가 없어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장, 2장, 3장 있어야지 이걸 나눠 놓는데,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몇 장 이게 없어요. 그냥 빌레몬서는 그냥 아주 짧은 성경이고, 이 빌레몬서 내용 자체로 봐서는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이제 자기를 돕는 자로 쓰고 싶은데, 이걸 빌레몬의 종이니까 빌레몬의 승낙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빌레몬서를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드러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속에 이제 나타나 있는 이 빌레몬의 순종하는 그 삶이 아주 귀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드러내놨는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으로 머물러 두는 이 일을 위하여서 구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자, 내가 이걸 빌레몬에게 명할 때, 이걸 빌레몬에게 이 명령을 내릴 때 빌레몬이 이 이야기를 들을까 안 들을까, 따를까 안 따를까, 순종할까 안 할까, 이걸 사도 바울이 재보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빌레몬에게 명하면 빌레몬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사도 바울이 그냥 믿음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빌레몬이 그만큼 순종하는 삶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이 빌레몬에게 명할 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빌레몬에게 명해봤는데, 이 빌레몬은 늘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명할 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교회나 종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명할 때 과연 저 형제가, 과연 저 자매가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할까 안 할까, 자, 그걸 생각을 하고 명해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나 종이 아, 저 형제라면, 저 자매라면은 내가 이걸 이야기할 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이 빌레몬의 삶은 늘 사도 바울 앞에 순종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명할 때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이 빌레몬이 분명히 이 부분에 순종할 거다. 그리고 그냥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내가 시키면 시키는 그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면 명하는 그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받아서 마음으로 그 부분에 순종하고 따르고 일하는 이 삶을 살아온 아주 귀한 일꾼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이나 또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명하든지 마음껏 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한번 생각을 하고 과연 이 형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따를까, 과연 저 자매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따라올 수 있을까, 순종할까,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 같아요? 스스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이런 귀한 삶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에스더 성경에서도 역시 이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십시오. 자, 에스더 1장은 에스더 1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스더 1장에서는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더 1장에서 원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인 와스디가 왕의 명을 거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처럼 이제 자기 옳음을 따라서 사는 이제 그 이제 시대가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 1장을 보면은 이 왕후 와스디가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옳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옳음을 따라 산 결과가 이 옳음은 항상 뭘 불러온다고요? 저주를 불러오고 고통을 불러오고 사망의 역사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 와스디의 마음에 그 옳음을 따라 사니까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왕후로서 이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더 1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에스더 2장은 첫 번째 이제 옳음을 따라 사는 삶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PPT 다음 그 순종과 복종에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옳음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에스더 1장은 옳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 다음 단계 2번. 2번은 이제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 에스더 2장에서는 이제 에스더의 순종하는 삶이 나옵니다. 그 에스더 2장에서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 때 한번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수하에 속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 주관을 당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이제 성경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 2장 성경을 한번 봅시다. 8절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했죠. 이 에스더가 이제 이끌림을 받고 그 다음 주관을 당하고 수하에 속하는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보면은 그 다음 14절 에스더 2장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여기도 이제 주관하는 내시가 있고 수하에 속한 삶이 있는데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자, 여기에 이제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다는 것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왕이 첫 번째 이제 왕후를 뽑을 때는 이 왕후 와스디의 외모가 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이 무백성에게 자랑하려고 왕후를 나오라고 불렀는데 왕이 이제 거역, 이제 왕후가 거역을 했죠. 그래서 버림을 받는데 이제는 왕이 이 이제 외형적인 아름다움 말고 그 마음 안에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을 찾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인지 모르니까 왕궁에서 지내면서 그 삶을 순종되어지는 삶을 사는지 그 삶을 테스트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다. 사랑스럽게 이김을 받았다. 뭘 보고? 생김새를 보고? 아니요. 그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게 성경 15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다시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리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왕 앞에 갈 때는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제 왕 앞에 단 한 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도록 구하는 걸 다 줍니다. 목걸이를 달라면 목걸이를 주고 귀걸이를 달라면 귀걸이를 주고 열 손가락에 반지를 다 끼우기 위해서 반지 10개를 달라면 10개를 주고 구하는 걸 다 줍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나갈 때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을 때 모습을 딱 보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왕 앞에 처음 나가봅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는 수없이 많은 궁녀를 왕 앞에 보내봤습니다. 그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가 제일 잘 알겠죠. 왕의 취향이 어떤지, 왕이 뭘 좋아하는지, 화장을 찍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연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긴 머리를 좋아하는지,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지, 치장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지, 적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안다고요? 예. 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헤게가 정해준 대로 그대로 나간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더 많은 걸 더 보태가 나가는데 에스더만 헤게가 정해주는 대로 그대로 나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순종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순종을 배우게 되어질 때 이 순종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걸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늘 삐딱하고 불순종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워서 이 에스더처럼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순종되어지는 이 삶을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가 연륜이 이렇게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괴물 얻고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고 직분도 얻고 쓰임도 받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 단계까지 와서 그 다음 단계에 배워야 할 단계가 복종의 단계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종되어지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귀한 직분도 얻고 에스더의 삶도 복되게 되었는데 이제 4장에 가면은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복종하는 삶을 명합니다. 복종을 명합니다. 근데 이 4장에 가서 에스더가 복종하는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서툰 거예요. 순종하는 그 단계에 와서는 에스더가 순종하면서 굉장히 귀한 삶을 살아왔고 직분도 얻고 쓰임도 받고 계임도 얻고 은혜를 입었는데 이 4장에 와서 복종을 명했을 때 에스더가 굉장히 이런 부분을 힘들고 어렵게 겨우겨우 이 과정을 넘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면서 영적인 신령한 단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신앙의 영역 말고 또 더 신령한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에 가려면은 순종이라는 도구로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복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마치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북과 이제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전투기를 구입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전투기를 구매할 건가 이제 스텔스기를 구매할 건가 아니면은 뭐 F-15를 구매할 건가 하다가 이제 스텔스기로 이제 구매하기로 결정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런 비행기 한 대에 이제 그런 비행기를 사기 위해서 수조원의 돈을 이제 들여서 비행기를 사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도 이 전투기를 가지고는 지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지구를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전투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를 벗어나서 이 지구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더 넓은 우주로 가려면은 우주선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비행기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서 이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지구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로 가려면은 우주선을 타고 가야지 아무리 좋은 아무리 비싼 전투기로도 그 영역에는 갈 수 없단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이 순종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더 신령한 세계, 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 우리 마음이 이제 순종하는 그 삶에서 복종을 배워서 복종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발목을 딱 잡는 것이 오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름은 복종하는 그 삶에, 복종하는 그 단계에, 복종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것이 오름입니다. 그래서 오름이 버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단계에 가면은 절대로 복종하는 삶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름이 내려나지지 않고 오름이 버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 가보면은 아니 이해 안 가는데 어떻게 따른단 말이냐. 납득이 가야 내가 따르지. 납득이 가야 내가 순종하지. 나도 순종할 마음이 있다. 나도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할 마음이 있는데 이해가 돼야 따르지. 난 그 이해가 안 간다. 또 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 아, 내가 마음이 일어나면 하지 뭐. 마음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 자, 그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것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신앙은 마음이 일어나야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름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 따르지 하는 나름대로의 오름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복종의 영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개를 설득하며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모르드개는 왕 앞에 나가서 유다민족을 위해서 구해라. 하만이 유다민족을 멸하려고 조서를 내려서 유다민족을 다 멸하라고 명했는데 에스더가 아니 내가 이제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처지다. 내 처지가 갈 수 없다.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다. 내가 지금까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모르드개는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잠잠하고 있으면 유다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와 네 아비집은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나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무조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에스더가 순종하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괴물 얻을 수 있었고 직분도 얻을 수 있었고 쓰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유다민족을 구원하는 큰 이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복종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순종하는 영역에서는 순종하면서 잘 따라왔는데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 정말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고 직분도 얻고 쓰임도 받고 은혜를 입어 살아왔는데 지금 복종을 요구하는 복종의 단계에 와서는 에스더에게 많은 나름대로 오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모르드개가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1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순종하는 삶에서 복종하는 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망하느냐?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살아왔는데 왜 망하느냐? 왜 신앙에서 이 복종하는 이제 단계로 넘어가지 왜 망하느냐? 왜 이들이 대적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가 되고 육신을 향해서 이제 흘러가고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느냐? 여기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개가 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 삶만 배워가지고는 거기서 갈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의 한계가 거기까지다. 네가 여기서 복종을 배우지 않으면, 복종하는 삶이 안 되면 너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이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6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순종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은 내 마음에도 이제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따르는 영역이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때론 이해가 안 가고 때론 납득도 안 가고 마음도 안 일어나고, 자, 그런데도 이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서, 마음이 굴복되어져서 이제 내가 볼 때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판단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따르는 그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순종하는 삶만 살아오다가 어느 날 복종의 영역에 가서 그 한계를 딱 못 넘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의 한계도 못 넘고 이제 신앙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신앙을 해오다가 왜 세월이 지나서 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이제 정체되는 것처럼 한계가 오고 신앙에 있어서 별 재미가 없어지고 힘들기만 힘들고 어렵기만 어려워지고 왜 이런 단계 오냐면은 복종하는 삶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복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삶에 늘 새로운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의 신앙에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들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지난해 봄에 서울에서 이제 대전도 집회를 할 때 전도 훈련반을 하면서 박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붙들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 공부할 사람 없으면은 어디다가 대고도 하라고요? 벽 보고라도 하고 사진 보고라도 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맞아. 성경 공부를 해야지.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이제 성경 공부를 저도 이제 교회에 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에도 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장들도 있고 이제 사무실도 있으니까 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러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교학교 수업이 있어서 강남에 가서 그때 이제 임 목사님이 이제 부사역자로 있었을 텐데 강남에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대전도 집회 이후에 성경 공부하는 게 100군데가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니까 150군데로 늘었대요. 야, 어떻게 성경 공부를 150군데나 할 수 있냐. 부럽다. 그 마음 드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께서 이제 해외 캠프에 가셨다가 전도 여행 가셨다가 이제 오시면서 차 안에서 공항에 이제 마중 이제 나갔다가 차 안에서 그걸 보고를 드린 거예요. 자랑스럽게.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 이후에 성경 공부가 150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기뻐하시더래요. 그러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이 넘는데 왜 150군데만 했냐고, 다 해야지. 그 간증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아, 몇몇 군데 할 수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정도 영역이란 모르겠어요. 한 17군데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가 여러분 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고는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바로 이 24절 말씀을 교회에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복음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나 복음을 제일 못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나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덧입혀줘서 몸을 고르게 하신다. 그럼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시고 아름다운 걸 덧입혀주셔서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일어나는 역사와 똑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내 눈에 볼 때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몇몇 군데가 정해져 있어. 아, 어느 형제 그 회사, 또 어느 형제 직장, 아, 그 형제 사무실 있으면 그 성경 공부하면 되고, 아, 누구 집사님, 또 장로님, 또 이런 몇몇 군데 성경 공부하면 되겠구나. 빤히 보여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여지는 건 없는데, 목사님은 다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보이는 하나님 뜻인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말씀 앞에 이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제가 강남교회 성경 공부 100군데 한다고 했을 때 야, 부럽다.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100군데나 다 할 수 있냐? 150군데 한다 해도 야, 부럽다. 이랬는데 저희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가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50군데, 100군데, 150군데. 제가 월드캠프를 가기 전에 저희 교회 170군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월드캠프 열흘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들으니까 230군데 성경 공부를 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뜨거운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책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남편에게, 남편 구원도 안 받은 분인데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내가 50평생 살아오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영문도 모르겠죠. 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준 것도 아니고 명품 가방을 사준 것도 아닌데, 이 자매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내 평생, 내 50평생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또한 부인 자매님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 잘 안 돼가 너무 어려운 형편인 거예요. 도시개서가 끊어지고 너무 어려운 형편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옛날에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그레처가 몇몇 군데 거기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갔대. 이제 영업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옛날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있더라면서 그 사람들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몇몇 군데, 한 군데가 여러 군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년의 부인이 남편 사업이 안 돼서 도시개스까지 끊어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야, 내 인생 왜 이리 비참하냐? 이 나이에 지금.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한 번은 부인회를 하는데, 부인회 하면 뭐 젊은 부인자매님들 많으니까 할머니들은 간증할 기회가 잘 없는데, 그날은 할머니 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 할머니 두 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성경 공부를 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기대도 안 했는데, 75대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 그리고 동네에 넘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집에 있는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그 할머니를 찾아간, 71살 먹은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 75세 되신 할머니가 71살 되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죄가 없다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앞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 하나하나를 들으면 너무 감사한 것이, 야, 이 교회의 음성 앞에, 종의 음성 앞에 복종되어졌을 때 내 눈에는 성경 공부할 때가 안 보였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100군데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강남에서나 일어날 일들이고 너무너무 부러운 일들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런 이 교회의 음성 앞에 우리는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옳다는 생각이 하나 딱 들어지면 순종의 영역에서 옳다는 생각을 하나 딱 주면 복종의 단계로 넘어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희들 이번에 칸타타를 하면서도 원래 저희들이 1회 공연을, 1800석 되는 장소에 1회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2회 공연으로 이제 공연을 2회로 이렇게 늘렸는데, 저희들은 평일이었고 또 장소도 이제 인천의 송도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통도 이제 대중교통 수단도 불편한 데고, 근데 이제 2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나면 3600석인데 지금까지 이제 해보지 않았던 가장 많은 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로서 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표인데, 이번에, 야, 이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후원을 받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후원 캠페인을 한번 벌려봅시다 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또 거기에 또 있었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저녁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한 형제님 간증만 들려드릴게요. 형제님은 영업 쪽에 일을 하다가 너무 영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영업하려면 말을 잘해야죠. 이분은 이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영업 때려치우고 영업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은 경비를 해요. 경비. 빌딩에 가면 경비들 있죠. 경비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칸타타 하면 표를 한 장도 팔아본 적이 없고 한 장도 누굴 줘본 적이 없대요. 자기에게 뭐 누가 몇몇 이제 표를 몇몇 장 주면은 누구 공짜로도 데려가도 못하고 그냥 그 표를 사장시켰대요. 근데 이번에 교회가 후원을 받자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자기 아내가, 여보, 당신 그 근무하는 그 건물 앞에 배너를 하나 세우는, 만들어가지고 세우는 게 어떨까? 칸타타 공부하는. 자기가 안 하고 싶더래. 왜냐면은 그 건물 이제 입주자 중에 한 사람이 배너를 하나 설치했는데 어느 날 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저거 누가 저거 갖다 세워놨냐고 빨리 철거하라고 이제 철수하라고 해가지고 치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제안하는데 구역장이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배너 만드는 값은 내가 내겠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배너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건물 앞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 기억이나 그걸 설치를 못하고 건물 그 밖에 인도에다가 갖다 놨대요. 왜? 사장이 그 안에서 이거 누가 갖다 세웠나요? 치우라 하면 이제 그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형제님이 교회 음성 앞에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경비고 이런데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대로 듣고 건물 청 나다니면서 칸타타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어느 이제 한 이제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표를 두 장을 사주더래요. 알석을. 그냥 너무 기쁘더래요. 자기 난생 처음으로 표를 팔아봤대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이제 청에 사장님을 만나래요. 사장님이 없어. 실장님에게 그 팜플렛을 주고 왔는데 위에 층에 이제 새로 건물이 들어오면서 하수구 작업을 해야 되는 그걸 밑에 층이 이제 뚫어야 돼요. 밑에 층에 가서 어느 이제 부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밑에 층에 이제 내려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사장이 여사장인데 어이 뭐 저한테 뭐 할 이야기 있다고 했다면서요. 뭡니까? 지금 하세요. 큰 거예요. 근데 형제님 말을 잘 못 해가 팜플렛이 없으면 말을 소개를 못 해. 보고 읽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 실장님 팜플렛 좀 실장님이 계셔가지고 그 팜플렛 좀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그냥 읽어줬대요. 보면은. 근데 이 사장님이 내가 표를 몇 장 사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러고 몇 장을 사달라고 해야 되냐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이 그러지 말고 내가 100만 원 후원하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가 의심스럽더래요. 아니 100만 원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사장님이 그 100만 원 후원하면 표는 공짜로 줍니까 하고 묻더래요. 두 장을. 에? 그러니까 아, 후원은 후원이고 표는 따로 사야 된다 했대요. 그래 그 아내가 자매가 여보 그럴 때는 그걸 그냥 드려야지 내일 당장 그 표 그냥 갖다 드리라고 그래 알았다고 형제가 또 그만큼 이제 좀 감각이 센스가 없는데 그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가서 표를 VIP표 두 장을 갖다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고맙습니다 하더래요. 그 자기가 돌아서 나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100만 원 후원받고 표 두 장 갖다 줬는데 그 사장님이 자기한테 고맙습니다 하는데 자기가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자기가 고맙다고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저희들 이번에 후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2월 23일 날 해서 가는 곳마다 참 아쉽게 좀 더 일찍 오시지,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래서 내년에는 칸타타 일찍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에 어떤 일들 앞에서든지 간에 내 오름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버리고 복종하는 이 단계에 넘어가면 그 모든 건 너무너무 큰 축복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자기 마음에 떨어지는 그 오름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 오름 때문에 복종의 어떤 그런 단계에 넘어가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가장 신령한 길이고 가장 영적인 길이겠죠. 예수님의 마지막의 삶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의 삶에 가면은 순종의 길을 갔을까요? 복종의 길을 갔을까요? 어떤 복종의 길을 갔습니까? 어떤 복종의 길을 가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십시오. 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기도할 때 39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 기도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 마음에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그 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복종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순종의 길이 아닌 복종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신령한 신앙의 단계가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복종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마지막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뜻이 하나가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뜻이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보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는 거고 예수님은요? 예?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르죠? 자, 근데 내 마음에 원치 않지만은 내 마음을 부인하고 복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성화돼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자기 부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복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잘못된 이론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화된 분이에요? 안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신령한 그 자체인데 그분도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과 다른 뜻의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복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복종하는 길을 갔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그냥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어서 따르는 이 순종의 마음이 아닌 복종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가신 가장 신령한 그 영적인 단계가 바로 복종의 영역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의 영역에서 은혜를 입고 살고 쓰임도 받고 다 했는데 이 복종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순종의 영역에서 오름을 사단이 딱 넣어줄 때 대적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삐딱한 사람이 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오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오름에 대해서 다 여러분 마음에 깨우쳐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복종의 영역에 들어간 그 삶을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만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한 번은 방무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방목사님을 이제 비난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 어느 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아,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네. 그러면 기뻐해야 되겠다. 하하하 기쁘다.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삶이 바로 말씀 앞에 복종되어진 삶이구나.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근심할 그 어떤 일들밖에 없어 보이는데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니까 하하하 기쁘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쭉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게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삶이구나. 그 종의 이제 삶에 보면은 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그 삶의 영역에 가서 그 길을 갖고 가고 계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할 신앙의 영역이 바로 이 복종의 영역인데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할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두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들으면서 성경 구절도 한번 정리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못 깨우쳐줘도 성경 구절만 이렇게 좀 찾아드려도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노트 정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 부분에 좀 여러분을 연결, 마음의 세계를 연결시켜 주려고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여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게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라고 했습니다. 너희 순종이 온전히 될 때가 되어 있는 게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내 삶에 그냥 몇몇 부분에서 돌아보면은 내가 복종했던 그 경험은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복종이 온전히 된 이 삶의 단계에 왔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여러분 신앙을 뒤돌아볼 때 복종이 온전히 된 때 내 신앙이 지금 온전한 복종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이 올라오고 여러분 판단이 올라올 때 있죠. 때로는 내가 이해 안 갈 때, 또 납득이 안 갈 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분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속에 오름이 올라오죠. 예, 우리는 아직 이 온전한 복종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복종이 온전히 된 이 신앙의 영역에 못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영역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정말 가기 싫은 길이지만, 안 가고 싶지만,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만, 원치 않지만 복종하는 그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우리에게 늘 신앙의 한계를 넘게 해주고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도 보면, 야곱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내 말을 쫓아가서 가져와라, 내 말만 쫓아가라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그 말씀 앞에 복종되어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스더 정말 안 가고 싶지만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그물을 내어 밀지 않으면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가기 싫지만은, 모르드개의 그 말씀 앞에 복종되어졌을 때 그냥 왕으로서 살던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유다민족을 구원하며 왕의 사랑을 받으며 모르드개가 세워지고 하만이 물러가고 온 수산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복종을 통해서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영역에 넘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오름만 딱 넣어주면, 난 이해가 안 간다, 난 그거 납득이 안 간다 이러고 앉아있고 복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오름이 자리를 잡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순종이 안 될 때, 야, 이 오름이 나로 하여금 복종하는 이 신앙의 영역에 가지 못하게 만들구나.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오름이 재해지고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다 사라, 옳고 그르고 다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되어져 보면, 지금은 이해 안 가지만은, 제가 아까 차량 광고했던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가 어쩌다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종이 온전히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해가 안 가도, 납득이 안 가도 네 마음에서 한번 복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게 옳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뜻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내 마음에 비춰질 때, 내 마음에 보여질 때 받고 따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영역에서 신앙을 해온 그 한계입니다. 순종으로는 그 영역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복종하는 이 삶이고,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에 온전한 복종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각자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복종되어지는 이 삶을 살면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압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행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같은 일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순종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많은 오름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판단만 하고 앉아있고 재고만 앉아있지 복종하는 이 단계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오름이 자리를 잡고 이해가 안 간다, 이건 내 마음에 납득이 안 간다 하고 안 따라가실 때 사단은 오름을 넣어줘서 여러분을 거기 머물러 있게 만들고, 주님은 그래 네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네 오름 버리고 네가 한번 복종해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보면은, 아, 하나님의 뜻이 옳았구나, 교회의 뜻이 옳았구나, 종의 뜻이 옳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고 명백하게 보여주고 정확한 선을 꺼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오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갔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이 오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선들이 꺼졌는지고 마음에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기는 꼭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을 비춰가면 차근차근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비춰보시고 또 말씀도 한번 노트도 해보시고 말씀도 찾아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서 이런 오름이 끝나고 복종되어지는 이 삶,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온전한 복종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마음껏 요셉의 뜻을 나타내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마음껏 나타나는 그런 2014년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오름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성령이 이런 부분에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깨우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복종하는 삶 이제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단이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에게 많은 오름을 넣어줬는데 그 오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오름을 끝내고 복종하는 이 삶을 배워서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삶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고 요셉의 청지기처럼 요셉의 뜻을 마음껏 나타내듯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마음껏 쓰시는 그 한 해가 되고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복된 한 해로 주님이 이끌어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